시편 127편 2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7편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정을 어떻게 세우시느냐 그거에 중점적인 주제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가정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어떤 것도 결과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인 순종함이 없이는 어떻게 자신의 노력을 가하더라도 가정이 세워지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수고가 우리의 그렇게 열심히 했던 수고가 헛될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가정의 달인 이달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렇듯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자신의 몸과 삶을 희생해서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모든 우리의 그 열심과 수고가 헛되이 돌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기억해야 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수고가 먹을 양식과 필요한 물질들만을 위해서 한다면 그 모든 수고가 결국은 헛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여야지만이 가정이 세워지듯이 우리 삶의 목표도 오직 하나님께 두어야 우리의 삶의 결과가 허무하게 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6절부터 21절까지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이 좀 길지만 16절부터 21절 말씀을 첫 번째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셔서 배 위로 올라오시는 유명한 기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적 바로 전에 나왔던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었죠. 그래서 임금으로 삼으려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 다음에 하셨던 행동이 조용히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피해서 가셨던 것입니다. 이 바다 위를 걸으신 이 기적이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임금 삼으려는 무리들을 따돌려 보내시고 그동안 제자들은 빨리 배를 태워서 다음 장소로 이동시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날이 저무는 저녁쯤에 바다로 나간 제자들은 바다에서 이제 배를 타고 떠났는데 큰 파도를 만나고 큰 바람을 만나서 이제 고난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 나아가려는 그 배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서 배가 나아갈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 시간이 마태복음에는 밤 사경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시간은 새벽 3시에서 6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해가 저물 때 저녁쯤에 배를 타고 나가서 밤새도록 노를 젓다가 새벽 3, 4시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된 그러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도와주시지 않으시고 그 시간은 흘러서 새벽이 된 것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그 예수님 곁에 항상 함께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먹을 것 걱정이 없고 그리고 자신들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를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능력에 힘입어서 한 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마음이 아마 제자들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런 안락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바다에 바람이 불어 파도가 크게 일고 배가 나아가는 방향과 반대로 바람이 불어서 배는 몇 시간째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을 맞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 모든 상황을 아시면서도 즉각적으로 도움을 주시지 않았던 이유가 제자들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세상의 풍파를 이기는 법을 알려주시려 하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기쁨이 충만할 때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을 이긴다라고 제가 방금 말했을 때 그 의미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이 단번에 제거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풍파는 지금 이 제자들이 만났던 풍파가 더 심해졌던 것처럼 세상의 풍파는 그대로 있고 오히려 더 심해지더라도 그 상황을 주님께 의지해서 견뎌내고 믿음을 잃지 않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 세상을 이긴다라는 의미가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상황에서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큰 파도에 놀란 제자들은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잊어먹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늦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그들에게 오실 때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 말씀에는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놀랐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도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의 신성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할 수 없는 초월적인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도 그의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셨고 바다 위를 걸으면서도 제자들에게 그의 신성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적인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라라고 자신있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파도를 진정시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32절에는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배에 오르자마자 바람이 그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는 항상 안전과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그 결과까지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의 말씀으로 풍파가 많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세상의 풍파를 없애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는 항상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 근본이 그곳에 있든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분의 뜻으로 그 문제를 없애주시든 항상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평안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본 제자들은 정말 기뻐서 예수님을 배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 말씀에서 곧이라는 그 원어가 유세우스라는 단어인데 그 원어의 의미는 그 즉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단어가 쓰인 다른 여러 구절을 봐도 그 즉시, 바로 그 이후에 라는 그런 뜻이 뜻으로 사용된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원어의 의미를 따른다면 배는 예수님께서 타시자마자 그 즉시 제자들이 가기를 원했던 장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토록 풍파와 함께 힘겹게 싸우며 제자리 걸음만을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마자 그 즉시 배는 목표점에 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또 다른 초월적인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라면 그 원어의 의미가 이곳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었다면 또 다른 초월적인 기적을 보여주신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거르시며 물질을 초월하시는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배가 단번에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신적인 능력을 또 한 번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데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 없고 배는 단번에 목적지로 갈 수가 없게 정하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그 법칙을 넘어서는 그 법칙을 자신의 원하실 때에 원하시는 목적에 의해서 깨실 수 있는 분은 바로 그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뿐이시고 지금 여기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뿐이시라는 것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 말씀에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신성을 발견하게 된 그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후반부 쪽으로, 중반부 쪽으로 넘어가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도착하셨고 예수님을 찾는 무리들도 곧 예수님을 추적해서 가버나움으로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무리들이 언제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쪽으로 오게 되신 것인가 궁금해서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2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6절에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그를 따르려고 하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그들이 따르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기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근데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사람들은 사실 표적을 보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그 표적을 눈으로 보고 실제로 경험했던 사람들인데 여기서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사람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게 되는 것인데 방금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표적 그리고 무리를 걸어서 배로 오신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신성을 알았던 제자들처럼 이 사람들도 그렇게 표적을 본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표적을 겉으로 보고 그 의미를 보지 못했다. 그렇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다른 이유, 즉 그들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기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표적을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기대를 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셨던 이유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떡을 위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와 같이 지금 교회에도 잘못된 이유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늘 이런 이유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7절 말씀에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잔이라. 예수님께서 없는 상태에서 바다에서 노를 저어도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나아갈 수 없었던 배가 있었습니다. 그 배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없이 썩을 양식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면 한치도 나갈 수 없었던 그 배처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허무한 결과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있는 한 먹는 양식이 필요합니다.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먹는 양식을 위하여 삶을 사는 것은 그렇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대신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양식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무슨 말이냐? 그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뜻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니까 썩는 음식이 아니라 영생토록 있는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단순하게 번역을 해보면 그런 뜻인데 그것은 예수님 자신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뜻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대신 죽으시는 어린 양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양이신 동시에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치르시는 대제사장이시기도 한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양식임과 동시에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어린 양인과 동시에 그 제사를 직접 치르시는 대제사장이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영생하는 양식인 동시에 그 양식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분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이 구원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무리들은 예수님께 다른 질문을 합니다. 2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 질문은 자신의 열심으로 어떠한 일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생의 대가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어떠한 업적들을 이뤄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노력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큰 오해이고 큰 교만입니다. 사람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9절에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사람이 영생을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 일이다라고 그 일이라는 단어를 단수형으로 쓰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이다. 그 믿는 것이 영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그 일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하나님을 알고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를 믿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무리들은 예수님께 또 다른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주셨던 그 표적을 예수님께서 들면서 무리들이 또다시 먹는 양식인 만나의 표적을 예로 든 것입니다. 그랬던 이유는 그들이 아직도 이 세상의 왕국을 세울 그런 육적인 임금을 찾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부터 3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참된 떡, 참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시는 것입니다. 결국 만나가 상징하는 것도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만나를 먹고 광야에서 생명을 이어갔었는데 그 만나가 그림자로 상징했던 것 또한 바로 하늘에서 오셔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을 상징했던 것이었습니다. 35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과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음료는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믿는 자들, 예수님의 구원을 믿는 자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죽으시고 지으시고 죽으셨다라고 믿는 모든 믿는 신자들은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음료와 생명의 떡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만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제정하셨습니다.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언약의 상징인 것입니다. 새로운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란 실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는다면 결국은 죽게 되듯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오는 자들은 결코 주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로 가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생명의 떡을 주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은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또 이곳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자신이 대제사장인 동시에 또 제물도 되신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계십니다. 음식이 없으면 사람이 죽듯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멸망을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은 언제든지 영적인 존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을 위해서 성만찬이라는 것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직접 입으로 그리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성만찬을 제정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영적인 죽으심의 의미를 실제적인 참여함으로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만찬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본문 후반부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자신을 위해서 죽으심을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 당시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36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보고도 또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같이 참여하고도 믿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아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 곁에 지금 이 당시처럼 예수님이 우리 앞에 지금 계신다면 그를 보는 모든 사람이 믿음을 얻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완성된 말씀 성경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각양각곳에서 전파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부족해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 못해서 스스로 믿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39절 말씀을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습니다. 그 백성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에게 갈 것입니다. 예수님께 보내진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께서 절대 내어쫓지 않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언제나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38절, 39절에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3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께 주어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모두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을 주셔서 마지막 날에 모두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도록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마지막 절에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4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택하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고 믿을 것입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의 완성된 66권의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택하신 자들이 듣는다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고 세상 마지막 때에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 그 몸으로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할 것입니다.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여서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에서 영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매일같이 부지런히 열심을 다해서 각자의 목표를 향해 일을 합니다. 세상의 일시적이고 육체적인 것들을 목표를 두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세상의 돈일 수도 있고 세상의 명예일 수도 있고 세상의 안락함일 수도 있고 세상의 쾌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곧 사라질 것입니다. 세상 마지막 때 그 끝이 오면 우리가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가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끝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끝에 가지 않더라도 이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당장 내일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다면,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세상의 물질적인 육체적인 것들이 오늘 이 순간 바로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부활할 택한 백성들의 구원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을 위하여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직업을 누구든지 가져야 합니다. 세상의 직업을 가지고 먹을 양식을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됩니다. 심지어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일도 열심히 해야, 우리의 열심을 다 내서 해야 되는 것인데 그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허무하게 사라질 것들을 목표로 두고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모든 목표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두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성경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하심과 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없었던 존재들이었지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셨으니 이 믿음이 실제적으로 저희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저희들이 아는 것과 저희들이 사는 것이 일치될 수 있도록 늘 저희들 자신을 돌아보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런 겸손한 그런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